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까지 저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날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롯의 삶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혹은 그 이전에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아니 그 이전에 이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이 롯이 구원을 받은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언약 중보자였던 아브라함의 간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가리켰던 참 언약 중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롯의 삶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도 참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알려주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삶, 구원받은 롯과 그 가족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그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함께 멸망을 당해 마땅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예수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자였고 예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었고 그래도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롯과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가실 길에 미리 참여하게 하시어 심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롯의 구원을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이 그냥 롯의 구원을 통해서도 롯이 얼마나 훌륭한 자였는가를 보여주시면 쉬워요. 복음은 우리도 롯과 같이 되자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심판날에 구원받자.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롯과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밖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바라보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러한 롯의 삶을 보면서 아니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죄악 속에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자기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결론으로 가거나 그렇게 복음을 바라보려고 하면 복음이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사실 이 롯의 구원이나 우리의 구원에 숨겨져 있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면 이런 생각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복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철이든 자식이 아니 부모는 어차피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복음을 통해 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 혹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롯의 모습처럼 맞이하지 말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으로 복음만 붙들고 깨어 그날을 맞이하라. 작게는 이 주일까지도 깨어 주일과 예배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죽음이 있고 그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 거죠.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가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할 것인가와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라 보면 그때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 참 믿음은 항상 무엇을 수반할까요? 사랑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 믿음은 더욱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참 믿음은 옛사람에서 더욱 죽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더욱 살아가게 합니다. 참 믿음은 또한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천국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과 열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롯을 삶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항상 성경이 이런 인물들을 보여주시고 죄악들을 보여주실 때는 그저 나와 상관없는 자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삶이 곧 누구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죠. 나의 삶이라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주시며 우리 옛사람의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우리를 자꾸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 닮은 세 사람의 삶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롯,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 세상 구하는 삶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도 깨어서 세상을 바로 버리거나 떠나지 못하면 어떻게 했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hesitate, 지체했다. 지체했다. 뭘 알려주느냐? 롯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가 젖어온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소돔 땅에서 예배나 제대로 드렸겠어요? 주일이나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온통 소돔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겠죠. 그렇게 젖어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되질 않아요. 기독교는 억지로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죄성이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도 무엇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말씀 속에서 믿음과 회개로 또 회복하여 또다시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 예배 속에 우리를 또 깨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를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셔서 롯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소돔을 버리고 떠나게 하세요. 억지로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심판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죽는 날에도,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성도가 세상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 잘 이해해야죠. 그저 세상을 완전히 다 버리고 어디 산에 들어가 살자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를 더 깨닫고 그 아이덴티티대로 더욱 살아가자는 거죠.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그저 세상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깨우셔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늘에 속한 더 나은 생명과 보화와 기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더욱 분명히 증거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예수님과 천국 바라보며 더욱 우리가 속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게 하는 거죠. 열심히 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다 버리고 떠나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세상에서 건져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실 거고요. 거기 가면 완전히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로만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셨고 또 장차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내용이죠. 바로 이 은혜를 입고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이 이러하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드신 손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고 세상 버리고 떠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마음을 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걸림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복음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롯의 삶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삶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았지만 또 한 면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소돔 땅에서의 롯의 삶을 보면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악한 소돔 백성들과 어울려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가 소돔 땅의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의 애굽과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해서 그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소돔 백성들과 더 어울려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가 버리고 포기해서 누리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로 하면 뭘까요?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누는 교제가 소돔 땅에서 없었습니다. 롯은 하나님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의 하나된 교제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예배도 미약했겠지만 성도의 교제도 함께 미약했습니다. 둘이 함께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성도의 교제에도 떠나가게 되는 거죠. 롯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루어 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자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을 떠났고 그저 자기 육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소돔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며 마치 그들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는 자기 믿음을 깨어 지키며 살아갈 수 없었고 오히려 누굴 닮아갔을까요? 소돔 백성들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돔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세상 유익을 구하는 삶이 먼저였기 때문에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자처럼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걸 롯이 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분리된 자로 여기고 오히려 육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만 멍에를 함께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뭐라 그랬죠? 사단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 세상을 아주 떠나 살아가라 이 뜻이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한 몸을 이루는 교제가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속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믿는 성도들과 하나됨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면서 교제 나누는 삶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과 먼저 하나 되고 그들과의 교제가 중심이 되고 그들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갔다는 것. 이것이 롯의 삶이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사단이 함께할 수 없으며 성전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듯 믿는 성도가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떠나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 되고 그저 믿지 않는 이 세상 죄인들과 먼저 하나 되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믿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 속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아버지 섬기고 한 주님을 모시고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과 심서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겸손이 낮아져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들 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무너뜨리고 이겨나가며 이 한몸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우린 너무 쉬워요. 아, 여기는 안 맞아. 하나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우리와는 그렇게 쉽게 하나 되실 수 있으셨을까요? 자기 피 흘리기까지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죠. 피 흘리기까지 이 하나됨을 지키는 삶이 있나요? 그것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우리가 속한 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롯의 삶은 빛과 의와 그리스도와 성전된 성도와의 교제를 떠나 어둠과 불법과 벨리알과 우상으로 가득 찬 믿지 않는 소돔 백성들과만 교제를 나누며 살아갔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떠나 살았습니다. 자기 가족들과도 그저 육신의 가족으로만 여기고 그 안에는 성도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원하신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주셨을까요? 왜 교회를 주시고 천국 가족을 주셔서 한 몸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 형상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같이 가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1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12 through 13.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5절에서 27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개인으로 구원하셔서 개인으로 구원의 은혜 받고 천국으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몸에 각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채워주며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통해 몸이 자라가고 그때에 몸이 자라갈 때에 각 지체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므로 성도는 교회와 한몸된 성도의 교제를 떠나서는 결코 올바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도가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육신의 가족들과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면 그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나 믿음이 주장하는 교제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들과 세상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통 자기 소견에 빠지게 됩니다. 왜? 죄인들은요. 아니 죄인들만 아니라 사람들은 교제에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교제는 말씀을 떠나 있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더욱 교회를 귀히 여기고 더욱 힘써 성도의 교제를 힘쓰고 예수님이 맺어주신 하나됨을 지키고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씀 그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참여하여 힘써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다른 이유, 다른 변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하나된 교제를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나는 교제를 나누지 못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롯이 성도의 교제를 떠나 소돔 땅에서 소돔 백성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구하며 살아갔는데 그렇다면 롯에게 속한 가족들, 그 아내와 두 자녀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롯이 자기 가족들과는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눴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돔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번성하고 풍요롭고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롯은 자기 아내를 세상적으로 기쁘게 해주고 자기 자녀들도 세상에서 잘 되는 자녀들로 키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만. 그리고 자기의 세상 구하는 정욕을 가족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정당화했겠죠. 이게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 잘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희생했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배와 성도의 교제는 떠나 있으면서 롯이 정말 가족을 사랑했다면 정말 가족들을 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을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않았고 자기 가족들과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도 너무나 미약했다는 거죠.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오늘 본문에 보이고 있죠. 먼저 소돔은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 악한 땅에서 가족들과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켜줘야 했던 것이 롯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온통 세상 자랑, 외모 자랑으로 경쟁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선과 악의 구별이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며 그 아내와 자녀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배우며 자랐을까요? 그렇다면 집에 와서는 가정교회를 이루어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주고 말씀으로 가르쳤을까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쳤을까요?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부터 믿음의 본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신도 세상이 먼저였고요. 자신도 소돔 백성들의 삶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돌아보거나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과연 어디에서 믿음이나 예배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온통 소돔으로만 둘러싸여 있는데 가정도 아니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약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대부분은 소돔 백성들과 어울리는 삶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돔 땅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는지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셨냐? 동성애와 성적 타락으로 보여주셨죠. 즉 그러한 사람 삶들이 이 동성애, 뭐 이 성적 타락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그러한 삶들이 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인정될 정도로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죄악들이 다 개인의 취향이고요. 휴먼 라이트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더 깨고 자유로운 곳으로 인정되는 곳.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두 딸들이 세상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딸들로 자랐을지 모르지만 결국 어떠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우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슴없이 그 두 딸들을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성난 군중들에게 내어주었죠. 후에 두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여 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죄악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범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반 은혜적으로도 선과 악의 구별이나 판단이 너무나 없어진 모습이지 않나요? 타락입니다. 소돔의 생각들, 소돔의 원리들, 이러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1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그 롯의 두 딸들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는 아들들을 낳아요. 원수로 살아가는 자식들. 하나님의 원수. 거기다 롯의 아내는 끝까지 세상만 구하다가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 백성처럼. 그리고 거기는 롯이 자기 아내를 믿음으로 돌아보지 않고 인도해 주지 않은 죄악도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교제를 떠난 삶의 결과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롯의 아내의 죄, 딸들의 죄, 각자의 죄악이죠. 그렇지만 롯의 가정의 경우에는 가장인 롯의 책임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 처음부터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며 애굽 갔고 여호와의 동산 갔다고 자기가 결정해서 다 데리고 간 거거든요. 다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롯이 깨어서 심판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삶,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심판의 날이 임하자 그날을 도둑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처럼 깜짝 놀라고 정신 못 차리고요. 떠나지도 못하고 지체하다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의 손에 이끌려 건져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봤죠. 그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죠. 어디로 데려다 달라고 그랬죠? 자신을 건져준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하자 이것을 듣지 않고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또 청합니다. 소알은 소돔과 똑같은 땅이었어요. 소돔의 죄악이 똑같이 행하여지던 것, 세상을 버리고 떠나게 했더니 또 다른 세상을 찾아가는데 결국 그곳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해요. 롯이. 아, 여기도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두 딸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는 것이 30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 거하면서도 그렇게 심판에서 건져지고 나서도 술에 취하고 근친상간을 통해 죄악의 자식들을 낳고 뭘 알려주고 있느냐? 악한 소돔 땅을 떠났어도 소돔의 죄악에서는 떠나지 못해요. 소돔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교제, 성도의 교제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 온 동안 소돔의 죄악에 너무나 심각하게 물들어 있었어요. 굴에 들어와서도 취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오라. 외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원리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배와 성도의 삶, 교제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느니라. 나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죄악된 삶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속한 자로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성도의 교제를 떠나 살면 멸망당할 세상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힘쓰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한몸된 것에서 함께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는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드렸죠.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 아는 얘기인데, 아니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온갖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알지만 나는 그래도 그렇게 못 살아가겠다는 이유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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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그게 더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들이 많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이루어주신 이 하나 된 성도의 교제를 힘써 지키며 가겠다. 이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교제를 찾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어울릴 만한 자들이 없으면, 그래서 친해지지 못하면 성도의 교제도 못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세상적으로 나와 비슷한 자들과 친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를 못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어린 언약 자녀부터 가장 연로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다 가족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가족들과 교제 나누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예배. 이 예배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말씀. 저희 교회 모이는 거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주일과 금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후에 드리는 말씀 공부. 거기서 나누는 기도 제목들. 이 작은 것에서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요?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의 제자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예수님을 곧 버리고 도망칠 그 한심한 제자들하고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곧 있으면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칠 제자들인데. 그렇게 한심한 우리들과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맞지 않아서, 수준이 달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과 원망만 있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수준이 같은 사람 찾아서 거기에서 먼저 하나 되어 교제 나누며 살아가시는 것에 열심을 내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어울려서.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먼저 하나 되어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몸된 것에서 자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한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있어야 몸을 이룰 수 있고 그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고 교제를 나눠야 함께 건강한 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지체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연로하신 성도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요. 부요한 자도 있고요.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요. 성격이 나랑 비슷한 자도 있고 안 맞는 자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러한 장벽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지체가 자신보다 다른 지체를 더 낮게, 더 나은 지체로 여기며 겸손히 섬기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 빼고는 모든 것이 가하다. 맞아요. 죄 때문은 빼고는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는 기억하고 해야 합니다. 구원은, 천국은, 기독교는 교제고 사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고 형제자매들과 하나 된 사귐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 교제를 우리가 부인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교제를 떠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교제를 멀리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교제에 그저 끌려가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교제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도 이러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들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가정과 또 아내와 자녀들을 돌아보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된 권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믿음의 본이 되어 가정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가장과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항상 돌아보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마지막 27절에서 28절을 읽고 그 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해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비추어 보게 하시는 거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 회개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고 더욱 장차 받을 언약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죄에서 자기를 지키며 세상을 버리고 떠나며 더욱 기도하며 더욱 또 가정, 교회, 말씀으로 인도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에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더욱 예수님과 천국을 붙들고 더욱 세상을 버리고 떠나며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말씀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방금 보셨죠? 10장 11절에서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12절 저희 중에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을 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고로 주셨다. 즉 우리 믿음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결론입니다. 무슨 뜻인가? 비록 우리가 롯과 같이 또 넘어지고 또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우리 삶을 예수님 안에서 인도해 주실 것은 늘 기억하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을 대신 온전히 가주셨고 천국 영광에 이미 이르러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천국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더욱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심서 예배의 삶, 믿음의 삶, 또 교제의 삶을 나누시며 건강하게 우리 한몸된 것에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체하는 자들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과 성도의 교제에 힘쓰지 않았고 우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와 하나 되시고 교제 나눠주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는 열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왜 우리가 이토록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죄악들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더욱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며 하나님 백성된 것에서 함께 자라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돔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온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
예수님의 한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안에 한 지체로 살아가시며 한몸의 교제로 자라가시는 우리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